오늘 인내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스토리인데 아마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활기가 넘치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리더가 되고 또 졸업해서는 평신도 대표가 돼서 교회 재직으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의무적으로 가는 곳처럼 느껴지고 언제나 봉사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 그런 요구가 끊임이 없었고 간혹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마치 사람들이 문책이라도 하듯이 질문을 쏟아내고 교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교회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의 이런 모습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겁도 나고 또 마음에 그렇게 디자이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여러 군데에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금의 우리들 주변의 교회들이 그런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우리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마땅한 어떤 변명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습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할 말이 별로 없고 궁색해집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앞에 4주간 동안 말씀해 드린 그 내용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왜 모이며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될 것인지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는 실천을 포커스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역정을 우리가 함께 그 프로세스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사전 이해를 좀 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첫 번째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간혹씩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뭡니까? 요즘은 굉장히 이런 많이들 배우고 또 이런저런 교양으로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증명되지 않으면 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굉장히 믿기가 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인데 그 14장과 1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보았다 그 뜻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구원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의미로 구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구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그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좀 말이 좀 어려운 말로 쓰여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큰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거기에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죽어서 줄기로부터 잘려져서 나간 그 어떤 가지를 하나님께서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이는 겁니다. 접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줄기 대신,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큰 교회, 하나님의 큰 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붙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었던 가지가 이제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가지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머리고 가지 줄기고 거기에 잘려나간 가지를 접붙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트 하신다는, 양자되게 하신다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보다 더 강한 구원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어떤 보장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서 이제부터 내가 보호해주는 바디가드를 보내줄 거고, 이제부터 천군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줄 거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하나님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바디의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뭘 더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좀 큰 기적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좀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 좀 뭐 기적 좀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뭐 좀 이것 좀 좀 해결되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때로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점들을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속이 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나왔어요. 뭐 한국교회 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도들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암병 고쳤습니다. 예?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기도해서 사업이 뭐가 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설교를 하시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편할까? 편치 않을 거예요. 배운 바 복음과 확실한 복음이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전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환호하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들의 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주 같은 목사가 나옵니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철학가 같은 변증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에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동체는 모여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성찬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즘 우리가 하는 이런 예식화된 성찬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빵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된 의미가 이런 거다. 함께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잔을 나누는 의미, 한 잔에 찬여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있다.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했으면 그것이 찬송이었고 모였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그게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몸에 지체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행복해하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매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원더스 뭐 좀 뭔가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켜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주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뜻은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무슨 펀드가 얼마 남아가지고 선교지에 우리가 한 달에 100불, 200불씩 보내겠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천만에요. 그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40대 초반 목사님인데 저기 이제 부산 그 근방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자매가 중동에서 온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예, 아빠는 옆에 없고 이제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될 형편이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 목사님이 그 산모를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중국에서 온 자매가 갑자기 중국의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보내줬어요. 그런 교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펑펑 울어요. 저도 눈물이 나요. 이 목사님은 도대체 뭘 가지고 선교를 하나? 누가 돕는 사람도 많지 않아가지고 대리운전을 해요. 밤 새벽까지. 뭐 때문에 저럴까? 이런 스토리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아 그렇지. 역사 속에서도 17세기의 세계에 위대한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모래비안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 책을 보면은 나타나는 그 많은 간증들 속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고 다들 어려워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봉급 가지고 가족들 살기가 어렵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요. 그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또 무슨 잡이 생기면,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잡이 생기면 주선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는 얼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벨뷰 한인 장로교회를 보았으면, 우리가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그저 주일날 아침에 한번 예배드리고 나서 이걸로 끝났어요. 집안에 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살아요. 직장에 가서는 그냥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나가고 싶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몇 개월 전에 우리 주한이가 이제 도를 지나면서 우리 아기 아빠 그 직장에서 선물을 이제 줬어요. 그 선물 중에 재밌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쿠폰이에요. 쿠폰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너희들 필요할 때 6시간 동안 아기 봐줄게. 이 쿠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뭐 다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가족들이 없다면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필요할 때 내가 한나절 봐주겠다. 그거는 관심이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게 필요하겠다, 또 뭐가 필요하겠다,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에 적용이 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의 하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미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지는 미션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미션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들 주변에 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뛰어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어떤 엄청난 기적을 드러내고 어떤 무슨 매직을 보여주자는 게 아닙니다. 선교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의미는 과연 내가 여기서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줄 건가요? 우리는 무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즘의 과학자들은 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증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과학의 상식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구태여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속에 선교로서 복음으로서 살아있는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공동체고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예요. 이것이 정체성이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모이는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300명, 400명, 1000명 교회를 만드는 것?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비전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어떤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삶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과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명이 모이고 4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가 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나오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약동하는 이 신앙의 다이나믹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뭔데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스코틀랜드 한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 우리를 깨끗케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개인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이 백성들의 모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열망이에요. 우리 교회는 얼만큼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실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졌더라. 얼마나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모였던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교적인 삶이 교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삶을 나누는 모습은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진정한 의미는 정말 내 속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고 그 안에서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럴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인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제가 조금 강조를 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큰 싸움을 견뎌냅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4절에 세상의 소유를 기쁘게 내주고 영원한 소유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35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36절에 약속을 받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38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삶의 원칙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헌신들을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떠돌이 설교자가 돼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흘에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며칠을 파선하는 뱃속에서 지내고 죽을 고비를 넘겨나가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 성도의 인내를 끝까지 지키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부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교사에 관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교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사는 알기 쉬운 말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교사는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에 힘찬 전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